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했었지만은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여서 한번 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땅 빠생이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의 삶의 날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줄거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그라고 하는 마을에 마음씨 착하기 그지 없는 곱추 우그린이 이 우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누나 소랑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 어머니의 삶의 사생활이 어지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인 소랑케가 온갖 궂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서 곱추인 동생 우그린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소랑케가 뜻밖에도 도둑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실제로 훔치지 않았었지만은 사람들은 그의 결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옥살이를 다 하고 나왔지만은 사람들은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소랑케에게 지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소랑케가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던 직업이 바로 몸을 팔아서 곱추 우그린을 동생을 부양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곱추 우그린이 동네에 나갔을 때에 마침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가 이 우그린을 보면서 밀쳐 넘어뜨리고 때리고 발로 밟으면서 장녀의 동생이라고 놀렸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 신부가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피투성이가 된 그 우그린을 구출해 내었죠. 나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우그린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으로 가서 그만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누나 소랑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파 고민하다가 권총으로 그만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랑케와 우그린 남매의 자살 소식을 접한 신부님이 이들은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인간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다.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례식이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좋은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처럼 다들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신부님이 그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여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양떼들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 양떼들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나는 똑같이 주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떼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또 물으신다면 그때 나는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주님이시여, 저들은 양떼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리떼들이었습니다. 신부의 눈에는 착하디 착한 곱추 우그린과 마음씨가 고운 누나, 그 소랑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양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당에는 나오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잔인한 이리떼들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우그린과 소랑캐의 남매 죽음을 이르게 한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이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첫 번째 사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어떻습니까?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뱀과 대화를 나누었던 하와를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죠. 근데 왜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까? 이 열매를 따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왜 따서 먹었냐 하면은 네가 이 열매를 따서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그만 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탐스러운 열매를 따서 먹으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아담과 하와의 위치가 에덴 동산에서 통치자였죠. 자기들보다 높은 존재가 없었지만은 딱 한 존재,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셨죠. 그런데 이 열매를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나도 이건 먹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던 것 아닙니까? 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은 반역한 것이죠. 이들이 양입니까? 이리입니까? 그의 아들 가인은 또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시기심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죠. 이 가인이 양입니까? 이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어찌 되건 상관하지 않고 자신 혼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누이를 팔고 많은 재물을 애굽에서 얻었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넘겨주었던 아브라함은 가인 이리입니까? 양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서 애굽을 때려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가 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조인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형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향취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인 것처럼 속여서 육신의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탈출을 했던 이 야곱은 이리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충복의 아내와 몰래 통정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복을 살해까지 해버렸던 이 다윗이 이리가 아닙니까? 도대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이리가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전부 다 서로 물어 뜯고 죽이는 이리떼들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리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살펴보면은 바로 이 이리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하면서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서 죄악 아래로 끌고 가는 이 내 안에 그하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을 보는 도다 그랬죠.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이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 대제사장이 즉각 신문하기 시작했죠. 사람이 하나님을 신문하겠다라고는 생각 자체가 내가 이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사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죄를 찾고 있는 이들이 이리가 아니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증언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서 서로 자기들 말이 맞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이들이 이리가 아니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대답하는 태도가 불손하다고 해서 옆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그들 하수인들 이들 모두가 다 이리떼가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엄청난 진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재림하실 것에 관한 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폭행하고 저주하고 있던 이들이 이리가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행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랬죠. 이 제자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평소에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정도 잘 아는 사이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대제사장 집 문 앞에 당도한 베드로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바깥에 있었죠. 반면에 이 제자는 분명히 경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그 집을 편안하게 쑥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지키고 있는 여자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도 데리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저택이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 실권자의 집입니다. 어찌 그 집을 아무나 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 대제사장과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한쪽 편에 한 명 정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리가 아니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제자. 그가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제자와 같은 사람들 아닌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숨어서는 온갖 불의와 내통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삶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추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가서 산다면 손가락질 받겠죠. 그러나 사회는 우리를 의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함부로 술 마시지 못하고 담배 피우지 못하고 함부로 부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여기에서만 그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바로 이 제자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검찰에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인이 사건 아실 겁니다. 정인이의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한 겁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은 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였죠. 그 자신도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일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그 제자 또한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뻔히 보고 있었지만은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드러난 곳에서 그곳에 그는 숨어있는 한 명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한 명의 잔인한 일이를 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불을 쬐면서 앉아있던 베드로를 주목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던 이유는 그때가 추운 시기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이었기 때문에 불을 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따뜻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따뜻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따뜻하면은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죠.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은 아무것도 없을 때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또 우리의 양이 없었고 소가 없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따뜻해졌죠. 그래서 그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불 앞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지만은 그의 영혼이 추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랬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 제1번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과는 멀찍이 따라갈 분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할 분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죠. 왜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여차하면은 도망가려고 그런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서 있고 여차하면 내 이익을 따라서 쉽게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성도의 영혼이 불을 쬐다고 해서 따뜻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인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저 하찮아 보이는 이리떼들이 손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실 때에도 가만히 막고 침묵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모든 수모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가 그와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 맞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묵하셨죠. 나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되 멀찍이 따라오지 말고 확실하게 따라와라.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따라오고 나를 확실하게 의지해라. 나를 확실하게 의지하고 내 곁에, 내 앞에 아무거나 함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셨죠. 이 말씀은 내 곁에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비교하지도 말고 내 앞에도 두지 말고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는 오로지 나만을 신뢰하고 나만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죠. 나에게 올인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올인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놓았으니까 너도 내게 올인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라 그 말씀이죠. 영혼이 차가웠던 이 베드로가 여종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전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앞들로 나가는데 여종이 곁에 서 있던 남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저기 서 있는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라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남자들이 이제는 이야기를 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다른 성경에 언급을 하죠.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네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네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베드로도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소리만 딱 들어보아도 너 같은 고향이고 같은 지역 사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 갔을 때 우리 방에 제가 2학년이었을 때 1학년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저랑 지금도 친한 후배 목사인데요. 저를 대뜸 보면서 하는 말이 형, 밥 먹었는가? 그래요. 형, 밥 먹었는가? 저는 저한테 후배가 반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너 형한테 반말을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 이거 반말 아닌데요. 이게 어디 지역 사투리냐 하면은 전라도 지역 사투리입니다. 약간 낮추어서 높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형 밥 먹었는가? 지금도 그 친구는 저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말이 아닙니다. 그게 사투리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은 어느 지역인지 뻔히 다 압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말투가 저 예수의 말투와 똑같은 겁니다. 같은 나사렛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너도 저 예수와 같은 일당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 또한 양이 아니라 일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그리고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진리를 결박하고 폭행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이리 때였습니다. 없는 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과는 완전 딴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리 때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2절 말씀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죠.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보다도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과 2절을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죠. 이 베드로의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개를 돌려서 보시는 순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침묵하고 가만히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셨죠.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이 마주친 것이죠. 베드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했죠. 주님의 그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시선을 마주했을 그때에 예수님의 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제자다라고 하는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시선, 변함이 없는 그 시선을 베드로가 마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을 보고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참 인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베드로는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리 때만 가득 차있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심히 통곡하니라,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온 가슴을 치면서 으응 하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런 놈이었다고, 내가 이런 악한 존재였다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때와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 때에 거기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 사람이 되는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애써서 우리가 외면을 할 뿐이지 고개를 돌려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은 항상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이 자리에 오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고 나는 지금도 너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주 고개를 들어서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이곳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그래서 자주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도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른 제자들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 저도 그곳으로 갈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 그 시선을 마주해 주셨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온 몸이 터져서 죽어갈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라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때로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 앞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자꾸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머리 굴리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거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곳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통곡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베드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각자의 그 통곡 속에서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민족 위에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는 통곡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통곡할 줄 압니다. 내가 이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통곡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